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3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처음에 나눠드렸던 이 사도행전 장별 요약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셔서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진도를 못 나가신 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정희평님이 이거를 조금 여유 있게 좀더 복사를 해주셔서 사도행전의 장별 요약이라는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1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탄생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교회 탄생을 예비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지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 순서가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가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의 맨 끝, 즉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태동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가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복음이 유대까지 확장되는 장면을 우리가 2장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3장에 와서 이제 사도의 표적이 드러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니까 4장에 와서 사탄이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반격, 즉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또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외부에서의 그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을 받는 것을 보는데 이제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치리하고 징계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5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이 교회에 이제 봉사자들을 선출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부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그 갈등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보니까는 교회 내에 소외되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고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처리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일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의 일원인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첫 순교자가 이제 탄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로 이제 확장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와서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바로 사역의 중심이 사울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구만을 위한 교회냐, 쉽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돼서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의 어떤 충만하심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10장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땅의 맨끝 지역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이 이방인 사역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장을 본 것인데 12장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이 이제 계속 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뭐 3천 원이 더해졌더라, 5천 명이 한꺼번에 뭐 더해졌더라, 뭐 믿는 남녀의 무리의 수가 많았더라,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교회가 커간 것,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 지금 주제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사역의 전면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13장서부터는 이제 사울,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 사울이 이제 전면에 이제 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사역의 중심이 되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것이 지금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또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부가 되어서 이 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떤 선교의 그 모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1절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의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교회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네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실 때이 일을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 이렇게 다 주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듯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지금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이 교회,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잠깐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 있던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우리 그냥 줄여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때문에 일어났던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그 전에는 다 예루살렘에만 다들 모여 있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지는 와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제 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으면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라도 뭐 언제 세워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뭐 다른 형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예 세워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핍박, 그것이 낳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먼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를 이제 목양자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제 강성해졌을 때, 그때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그 사울을 성경교사로 세워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이제 이 둘이 이제 그 다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할때 출발지도 이 안디옥 교회가 되고, 또 돌아와서 중간에 결과를 보고하는 곳도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렸을 때, 나중에 그 회의 결과, 그 이방인들의 자유가 선포된 곳이 또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이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사역에 의해서 지금 지중해 일대에 그 이방인들에게 소아시아 지역과 이런 뭐이이 지역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결과로서, 그 사역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안티오크, 이 단어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교회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선교사들에게 안수한 것은 지금 어떤 사도들이 안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안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안수하는 행위,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어떤 목양자들, 소위 이제 신학교 교육을 받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어떤 목사들만의 그러한 어떤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성도들이 지금 손을 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이들을 파송하셔서 이들이 이제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실루기아로 떠나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해 해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자, 이 사도들이 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시장거리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갔냐면 일단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각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 포로기 때도 그렇고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랬을 때그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건 가서 정착을 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성전은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한 곳에만 성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다니면서 성전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보존하고,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이제 회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교 개종자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참 지역 이름이 참 바보 같아요. 그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그 지역에 지금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인 파워를 틀어쥐고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거짓 대언자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마법사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이 마법사들 천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마법하고 마술하고 이러는 것들을 아주 TV에서도 공공연히 이렇게 조장을 하고 또뭐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마술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하나의 오락거리요, 문화요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이 마법사들이 아주 이 들끓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법이 교회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뭔가를 그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지요. 마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법이죠. 그래서 이 마법이 이 교회에게 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변형된 마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내에 변형된 마법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예언이고, 거짓 병 고침이고, 또 심령 치료니 무슨 금니빨이 되게 하는 뭐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위 오순절 은사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 그게 일종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이 거짓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무슨 뭐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권이 계승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방언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 또 입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신비한 요소가 있다는 것과 기독교 신비주의는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기독교 신비주의, 즉 마법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법을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던 이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어때요? 그런 것들을, 여기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마법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실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건 이 마법을 행하는 것, 마술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로 포장된 그런 마법이 행해지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그 마법과 마술과 요술과 이런 것들을 친근하게 그게 별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TV와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통해서 게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에 사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왜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차단해야 할 의무는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이들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마법이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